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러시아를 지원하는 정규군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이 8일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창서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서 최근 있었던 북한군 장교와 병사의 사상자 발생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이 이날 언급한 북한군 사상자 발생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 매체 크이우포스트의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숨진 러시아 측 인원 20여 명에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망자와는 별개로 북한군 병사 3명 이상이 다쳤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들 북한군 장교와 병사들은 러시아군의 훈련 시범을 참관 중이었다는 게시물이 러시아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정황과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났지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소식이 전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별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을 러시아 전쟁 범죄의 공범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탄약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군인들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크이우포스트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허위정보대응센터 소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이 도네츠크 지역에 존재하는 것은 소규모 공병인력과 관계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발렌코 소장은 이어서 이 지역에서 북한군의 존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들여온 대규모 탄약의 낮은 품질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북한군은 탄약 불량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고 러시아군의 탄약 배치, 저장, 사용을 모니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헤즈볼라의 2인자인 나임 카셈이 8일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카셈은 이날 알마나르 TV가 공개한 30분 분량의 사전 녹화 연설에서 나비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이 진행 중인 대이스라엘 교전 중단 노력을 언급하면서 휴전 협상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거론해온 가자 지구 전쟁 중단을 처음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카셈은 어쨌든 휴전 문제가 구체화되고 외교가 휴전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면 다른 모든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하겠다면 전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앞서 레바논 남서부에서 새로운 지상작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은 이 작전과 함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의 다히예에서 계속되고 있는 공습을 멈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카셈은 이번 연설에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은 누가 더 먼저 우느냐의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헤즈볼라는 먼저 울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타격에도 헤즈볼라의 군사적 능력은 손상되지 않았다면서 조직의 역량이 건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8일 283억 달러를 조기 투입하는 내용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담당 부서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재 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 지출과 투자 계획에서 2천억 위안, 미화로 약 283억 달러를 앞당겨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베트남의 정상들이 7일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랑스를 공식 방문한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격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는 유럽연합 EU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수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들이 무력 사용을 기도하면 주저없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선 마주하고 싶지도 공격할 의사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가상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평북 구성과 함남, 함흥 지역으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은 용연에 종일 불겠고 청진과 장전은 오후에 바람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3도, 동해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들이 무력 사용을 기도하면 주저없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선 마주하고 싶지도 공격할 의사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김영규 기자가 서울의 김한용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을 통해 또다시 핵무력 사용을 위협했군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7일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을 찾아한 연설에서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 무력은 모든 공격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엔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미동맹을 핵에 기반한 동맹으로 변이시키고 무력 증강에 열을 올리면서 언제든 조선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게 됐다며 조선반도에서 전략적 힘의 균형의 파괴는 곧 전쟁을 의미하고 이를 추호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한미 군사동맹이 핵동맹으로 완전히 변이된 현 시점에서 핵 대응 태세는 더더욱 한계를 모르는 높이에서 완비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김 위원장이 핵 기반의 미한동맹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를 자신들의 핵무력 증강의 명분으로 삼아 무한 군비 경쟁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핵에 기반한 한미동맹 움직임을 매우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고 또 이를 명분으로 핵 대응 태세 수준을 끝없이 높이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또 눈길을 끄는 것은 남북한의 군비 경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고요.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핵으로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인가요?
김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기존의 입장, 즉 자신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이 지난 4일 북한을 향해 한국에 대한 핵 공격 위협과 관련해 수사의 수위를 낮추길 바란다고 말한 데 대해 나의 발언을 똑바로 들어야 한다며 나는 분명히 그리고 일관하게 군사력 사용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할 때마다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행동과 방침은 미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일 뿐이라는 논리를 부각시킨 겁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해선 이전 시기엔 우리가 남력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 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며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고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라며 우리를 때없이 건드리지 말며 우리를 놓고 힘자랑 내기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선제 공격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말한 자신들을 건드리지 않으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매우 포괄적이고 애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례로 방어훈련인 연례 미한연합연습을 북한 침공연습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올 들어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행보는 한국에 대한 선제 공격을 염두에 둔 훈련부대 방문과 무기체계 시찰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 위원장의 얘기는 새로운 건 아니지만 자신이 평화를 파괴하는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자신의 언어로 강조한 연설이라며 북한은 이런 논리를 외교무대에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 언덕을 만드는 거고 특히 중국과 같은 자신의 우방으로부터 위협적인 행동이라는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받거나 그에 따른 외교적인 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논리와 어떻게 보면 비빌 언덕을 만드는 이런 의미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김 위원장이 이번에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조롱하는 발언을 내놓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언급한 최근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 비정상적인 사유 방식이라고 거듭 비판하고 한국군 전략사령부 출범에도 변변한 전략무기 하나 없는 허울 뿐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또 무적의 명장이 출현한다 해도 핵과 재래식 전략의 격차를 극복할 비책은 내놓지 못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해 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또다시 조롱했습니다. 특히 현명한 정치가라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놓고 무모한 객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핵 국가와는 대결과 대립보다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 관리 쪽으로 더 힘을 넣고 고민할 것이라고 훈계했습니다. 민간 연구 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지도력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비방의 수위가 높아지도록 자극하고 남남 갈등을 유도해서 김정은이 코너에 몰린 것을 탈출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김 기자,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방문한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어떤 곳인가요?
네, 김 위원장이 방문한 이 대학은 원래 이름이 국방종합대학이었지만 김 위원장 집권 후 2020년 공식 매체 보도에서 처음으로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으로 불렸습니다. 2016년 6월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 후에 명칭에 김정은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한 7일 김 위원장이 자신의 이름이 붙은 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한 것은 매우 상징적인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홍 박사는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두 국가를 언급하면서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으로 영토 조항을 공세적으로 설정하고 서해 북방 개선 수역을 국제법적 영해 분쟁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국으로 풍선을 살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약 10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며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서 약 60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확인된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 병 등 생활 쓰레기였고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26번째입니다.
네, 북한의 풍선 살포가 이제 일상화돼 버리는 느낌인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빈번한 것과 관련해 회색지대 도발을 단행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레드라인을 설정해 북한에 알려야 한다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풍선에 화학물질을 넣어서 보내거나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가 날 경우는 명백한 도발이라며 정부가 적절하게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것은 대북전단에 대한 보복 대응이라며 전단 살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선 김 장관은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북한의 오물풍선 내용과 의도를 탈북민들이 보내는 풍선과 등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4일 북한 라자루스가 탈취한 267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과 테더를 압류하기 위해 두 건의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가 이날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과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암호화폐 도난 사건인 대리빗과 스테이크닷컴 해킹 사건 등 두 건의 주요 해킹을 대상으로 제기됐습니다. 특히 두 해킹 범죄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미국 연방수사국 등 관련 법집행기관이 이들 가상자산을 추적하고 동결 조치했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는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지난 2022년 11월 암호화폐 거래소인 대리빗을 해킹해 탈취한 2,800만 달러 중 약 170만 달러 상당의 테더를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세탁한 사건을 추적하던 중 이들이 관리하던 약 169만 4,395 테더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당시 대리빗의 가상지갑에 접근해 자산을 탈취한 뒤 이를 이더리움으로 전환했고 이를 믹싱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테더로 다시 바꾸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사이버 보안 커뮤니티에서 라자루스와 APT38로 알려진 북한 군사 해킹 조직의 일원이 관리하는 5개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에서 피고의 자산을 압수했다면서 현재 FBI가 보관 중인 자금은 미국 연방보안관국으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송은 지난해 인터넷 암호화폐 도박 사이트인 스테이크닷컴에서 총 4,100만 달러 상당을 북한이 해킹한 사건에 관한 소송으로 이 중 FBI가 압수한 약 97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됐습니다. 이번 몰수 대상으로 지목된 계좌는 모두 8개로 미국 정부는 소장에서 미국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업체 브릿지 원이 관리하고 있던 비트코인 지갑 주소에서 자산을 압수해 역시 현재 FBI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두 건의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범죄자들이 불법 활동에 사용하거나 불법 활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박탈해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 억제하며 법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몰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 정보업체 TRM 랩스의 니칼슨 분석관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정부가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자금 세탁을 시도한 구체적인 경로를 추적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블록체인 분석과 사이버 수사 기술을 동원해 불법 자산의 흐름을 밝혀냈다는 측면에서 큰 함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mean, seizing, taking back tens of millions of dollars from both of those hacks through asset freezes, right? When they convert the stolen money into centralized tokens.
칼슨 분석관은 이번 압수 과정과 몰수 소송 제기를 통해 미국 정부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서 미국 정부와 업계가 북한의 가상 자산 탈취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자금을 현금화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자금 세탁 활동에 계속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들이 특히 가상자산 탈취를 목표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지속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앞서 지난 5월 공개한 불법 금융위험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2년 가상자산 탈취로만 7억 2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제재로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와 기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절도 등 불법 활동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스콧 램브란트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실 전략정책 담당 부차관보도 지난달 하원 청문회 출석해 북한이 계속 새로운 금융기술을 불법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을 사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동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재무부는 지난해 말 북한의 암호화폐 세탁을 도운 믹서업체 신바드를 전격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또 FBI는 지난달 북한이 탈중앙화 금융, 암호화폐 분야 산업 종사자들을 노리고 악성 코드를 배포해 암호화폐를 훔치려 하고 있다며 경고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 공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이미지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전직 관리들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북한의 핵 보유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은 막지 못하고 동맹의 핵 개발만 막는다는 일각의 비난은 북핵 시설 공격을 반대한 것, 한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본의 새 총리가 제안한 아시아판 나토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면서도 미한일 등의 협력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5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 안보회의 아시아 선임 부좌관과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의 대담을 함지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스파 시계로 일본 신임 총리가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그의 거듭된 선거 공약이었는데요.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뒤 첫 기자회견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외무상도 이것이 미래의 아이디어의 하나라고 말해 이게 총리의 일회성 발언이 아님을 시사했는데요. 와일더 전 부장관님, 이 계획은 얼마나 실행이 가능할까요?
You know, I'm a little perplexed by the fact that he has made such an emphasis on this.
예, 이시바 총리가 왜 이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그의 주장 중 하나는 아시아판 나토가 미국을 더 강력히 일본 방어에 묶어놓을 것이라는 건데요. 이미 우리는 충분히 연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5만 명 이상의 주일 미군이 있고 일본 정부와의 새로운 계획들과 일본 한국 정부와의 협력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왜 우리가 더 강하게 묶일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구상이 현재 우리가 이미 갖춘 것에 뭘 더 가져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님,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는 데 있어서 일본 국내의 걸림돌은 뭔가요? 일본이 집단 방해에서 얼마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를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발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건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Yes, there are so many obstacles to these suggestions. He's really a forward thinker to say it positively.
네, 이 제안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는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진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비현실적인 측면이 크죠. 먼저 일본이 집단 방위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과 정치적 환경부터 시작해보죠. 일본 헌법 9조는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금지 사항은 자위대를 창설할 수 있도록 수년에 걸쳐 재해석됐지만 일본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과 집단적 방위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미국 핵무기의 공동관리라는 아이디어는 헌법 위배는 아니지만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에 위배됩니다. 사토 총리는 이 비핵화 3원칙 덕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비핵 3원칙은 핵무기 제조, 보유, 반입 금지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사실 이미 여러 번 위반했죠. 미국과 일본은 비밀 합의를 통해 미국 군함이 핵무기를 반입한 것을 허용했고 2010년 일본 좌파 정부가 실제로 이 비핵 3원칙을 2.5원칙으로 수정해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려고 시도했지만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일본이 핵 공유를 허용하는 2.5원칙으로 바뀔 날이 오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님은 미국의 최고 중국 전문가신데요. 이시바 총리가 아시아판 나토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아시아판 나토가 미국에도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No, because Asian NATO would be a very complicated structure.
아닙니다. 아시아판 나토는 매우 복잡한 구조가 될 겁니다. 동아시아의 우리 동맹들은 유럽과 달리 매우 다른 문화와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중심축과 바퀴살 구조 상황을 유지해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시아판 나토를 조율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겁니다. 본부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어느 나라 수도에 둘까요? 일본은 도쿄를 원하겠죠. 하지만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시바 총리 취임을 축하하면서 일본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함해 4대 정치 문건을 준수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는데요. 와일드 전 보좌관님, 중국이 아시아판 나토를 포함해 이시바 총리의 안보 정책 방향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I'm absolutely sure they are. A lot of what the LDP
확실히 우려할 겁니다. 자민당과 이시바 총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중국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미한일 간의 긴밀한 새 방위 협력은 중국의 허를 찔렀고 그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 루손섬에 새 기지와 새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필리핀과 중국 사이엔 긴장이 흐르고 있고 중국은 필리핀을 미국의 앞잡이라고 비난합니다. 오커스와 쿼드, 이 모든 것들을 중국은 진영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에서 군비 증강을 야기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선 이건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압박해서 타이완을 침공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게 매우 유용합니다.
이시바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고 그다음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님, 이시바 총리가 현재 매우 좋은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Well, I hope he will, and I think he's off to a very good start, as you say, his second phone call to his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출발이 아주 좋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두 번째 통화 상대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죠. 그리고 한일 관계는 지난 몇 년간 아주 많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일 관계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수준은 유지할 겁니다. 기시다 전 총리가 이시바 총리를 지지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시다 전 총리의 후임이 누구인지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임이 누구일지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의 주역이기 때문이죠. 그는 일본의 강제노동 배상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매우 용감한 선택이었죠. 문제는 그의 후임자가 이 관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더 진전시킬지입니다. 특히 그의 후임자가 전통적으로 일본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진보정당 출신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해 한국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말했는데요. 와일드 전 보좌관님, IAEA가 비확산 체제를 지키는 주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요?
You know, on these topics, I defer to Professor Gallucci at Georgetown.
이 문제에 관해선 조지타운대 갈루치 교수께 맡기고 싶네요. 그가 이 문제의 진정한 전문가니까요. 그가 말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건 군비 통제가 심각하게 퇴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략 무기 제한 협정, SALT,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 조약, ABM 등이 사라졌습니다. 비확산과 함께 군비 통제가 정말 진전되던 시기가 있었죠. 슬픈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러시아가 물러섰습니다. 중국은 관심이 없고 많은 제3세계 국가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미라렙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이 지난 3월 미국이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북한과 군축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고요. 최근 세스 베일리 국무부 대북특별부 대표는 미국은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지만 대화의 출발점이 꼭 비핵화일 필요는 없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미국이 비핵화에서 북한과의 군비 통제나 위험 감소 대화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인가요?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님.
I think these are pragmatic responses to the reality that we all see that North Korea.
이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실용적인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이 사실을 인정한 건 만약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를 의심스럽게 보겠죠. 정부는 말할 때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들이 현실을 설명할 때 그들이 현실을 인정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말이죠. 그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비핵화를 요구할 거고요. 목표로서 말이죠. 그러는 동안에 가까운 미래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이 헌신적이고 양심적인 미국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그들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이 기쁩니다. 북한이 반응할지는 또 다른 문제죠.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부른 것이 반드시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비판론자들은 미국이 동맹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두 분 이런 지적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Well, that is a fact. That is a fact. In the 1970s, South Korea was pursuing nuclear weapons.
그건 사실입니다. 1970년대 한국은 핵무기를 추구했고 미국은 한국을 강하게 압박해서 비핵 국가로 남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비확산의 리더가 됐죠. 북한에 대해서는 지렛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졌지만 사용하지 않은 유일한 지렛대는 그들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우리 동맹인 한국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다시 한국전쟁을 촉발하고 서울에 대한 위협이 뒤따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한국인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한 데 대해 미국을 비판한다면 제 대답은 그 점은 유감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당신은 우리가 그들을 공격해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했나요?가 될 겁니다.
And if I may defend myself, I spent most of the Bush administration trying desperately.
제 자신을 변호하자면 저는 부시 행정부 내내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헌신했고 부시 대통령과 중국도 헌신했습니다. 만약 김정일이 뇌졸중을 앓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희망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을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이라고 지목했는데요.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님, 북한은 과거 왕따였는데요. 그러나 이제 국제 정세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된 걸까요? 그리고 다른 수정주의 세력들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처럼 북한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할 새로운 적을 갖게 된 거 아닐까요?
I think North Korea is still a pariah. I think it's still a rogue state. The term we used to use, calling it revisionist.
네, 북한은 여전히 왕따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불량 국가고요. 우리가 예전에 북한을 일컫던 수정주의자라는 용어는 좀 더 정중하고 북한은 아마 그 표현을 좋아할 겁니다. 북한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수정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들이 러시아, 중국, 이란과 뭉쳐서 더 많은 힘을 얻었을까요? 아마 그렇겠죠. 국가들이 함께 뭉치면 모두 조금씩 힘이 커지길 마련이죠. 하지만 일시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거래관계예요.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북한은 오래전에 이스라엘로부터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들이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의 적국에 미사일을 판매 이전했을 때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보수단을 통해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에 대한 보복수단이 없지만 한국은 있죠.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과 한 조치에 대해 불안해한다고도 했는데요. 와일드 전 보좌관님, 지금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통제를 하도록 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보시나요?
I can tell you in my recent discussions with the Chinese, they're very worried about this question. In fact, they are asking us.
제가 최근에 중국 측과 논의해 보니 중국은 이 문제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푸틴도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푸틴이 북한에 무엇을 이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을 긴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정보 채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일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회의 아시아 선임 보좌관과 마크 피치 패트릭 정무부 비확산단 부처보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네,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이 1년이 됐습니다. 바락샤인 한국 주재 이스라엘 부대사는 이란이 북한산 무기를 하마스와 같은 대리 세력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샤인 부대사는 7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 무기가 이란을 통해 하마스에 전달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무장단체 땅굴 기술을 전수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를 갖고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샤인 주한 이스라엘 부대사를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이 1년이 됐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Today is a day of remembrance. It's a national remembrance day in Israel. It's a day that
오늘은 이스라엘의 국가 추모일입니다. 하마스의 악랄한 공격이 일어난 지 1년이 된 믿기 어려운 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기억했습니다. 또 우리는 가자 지구에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인질들의 조속한 석방을 하마스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는 많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북부에서의 갈등이 격화되는 등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을 막아낼 것입니다. 이스라엘인에게 오늘은 복잡한 감정이 든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뿐만 아니라 헤즈볼라를 상대로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두 개 이상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국민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So I think this is something pretty interesting to see that especially talk about
현재 진행 중인 군사 작전의 필요성에 대해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거의 공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북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를 보면 가장 좌파적인 정당에서 군사작전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사실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다음 날인 10월 8일부터 이란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하마스에 합류하기로 했고 지난 1년 동안 8천여 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발사했습니다.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국민 40여 명이 숨졌고 6만여 명이 강제 이주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이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기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번 이란의 공격 이후에 가자지구나 베이루트처럼 폐허가 될 수 있다고 이란에 경고했습니다. 공격 타격 목표물로 이란 핵시설을 겨눌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5차 중동전쟁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은 핵시설 공격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Look, I cannot talk specifics on how Israel will react. These are decisions that will be made in Jerusalem by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란은 이미 올해 들어 두 차례 우리 영토를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이란과 이란 국민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유엔 회원국인 이란이 테러 조직처럼 행동하는 전례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다른 유엔 회원국을 공격한 사실을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미국도 이란의 이 같은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매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인 또 국제사회가 이란의 공격적인 행동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5일에는 레바논에서 수백 미터 들어간 곳에 있는 헤즈볼라 땅굴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남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We are in a situation that Iran already attacked us this year.
주요 목표는 레바논 국경에서 이스라엘 북부 마을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지난해와는 다른 새로운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직접 겨냥해 수시로 로켓을 발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헤즈볼라를 국경 북쪽으로 밀어내고 특히 이미 레바논 남부에 있는 주택 지하실, 터널, 학교 등 곳곳에서 발견된 엄청난 양의 폭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미 많은 양의 무기를 제거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국방부는 남부에서 진행된 작전을 통해 발견된 폭발물과 지도, 계획서 등에서 헤즈볼라가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북부를 침공하고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매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이 같은 헤즈볼라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헤즈볼라가 북한의 땅굴 기술을 전수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요?
So I'm familiar with these reports. I don't know that North Korean, first of all, weapons were already found in our region. That it was found in Hamas hands.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북한 무기가 우리 지역에서 이미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마스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에서 북한의 무기가 발견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아주 오랜 기간 이란과 관계를 맺어왔고 이 같은 관계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북한의 땅굴 관련 기술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당연히 우려하고 조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해 이스라엘 국방부는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사용된 무기들과 또 하마스에서 압수한 무기들을 전시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에서 생산된 것도 포함됐었는데 가자 전쟁 1년을 맞아 또다시 무기들을 전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 북한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Yeah, so I'm familiar with the exhibition that you are referring to, but I didn't prepare in advance.
그 무기 전시회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준비하지 않아 지금 공유할 정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란이 지난 4월과 또 지난 1일 이스라엘 공격 당시 사용한 무기 중에 북한산은 없었나요?
Not information that I have on hand right.
현재 가지고 있는 관련 정보는 없습니다.
야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지난해 인터뷰를 통해서 하마스가 사용한 북한산 무기 중 일부는 이란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산 F-7 로켓 등 북한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하마스의 무기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북한의 개입을 인정하는지요?
The relationship between Iran and North Korea is not something new. It goes back years back. The findings of North Korean weapons and Hamas's.
앞서 저는 이란과 북한의 상관관계와 그들의 관계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는데요. 이들의 관계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한 무기가 하마스에서 발견된 것은 북한과 이란의 관계를 증명하는 또 다른 사례일 뿐입니다. 그 무기들이 이란을 통해 하마스에 들어갔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입니다. 이란은 북한의 무기를 하마스와 같은 대리 세력과 공유합니다. 이 같은 무기나 자금 지원은 중동의 불안정성을 촉발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큰 우려 사안입니다.
가자 전쟁 1년을 맞아 미국과 유럽 등 대도시에서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입니까?
I think that there are also pretty big protests to support not necessarily the war but support Israel causes.
반드시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큰 시위도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특히 지난 토요일 서울 시내에서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2천여 명이 참석했고요. 모두가 전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발발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달린 문제라면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을 끝내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더 강하고 사망자 수가 적기 때문에 전쟁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읽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인 사망자가 미국인보다 많다고 해서 미국이 공격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마스가 인질을 모두 풀어주고 헤즈볼라가 북부 국경에서 뒤로 물러나는 데 동의하며 이란이 예멘과 이라크 등에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명령하면 전쟁은 내일이라도 끝날 것입니다.
휴전 협상에 진전이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Well, I think the main reason why a lot of hopes were laid on the negotiations that was going. Yeah.
우리가 지금까지의 모든 협상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하마스는 실제로 거래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질은 그들의 보험카드로 시간을 끌기 위해 모든 협상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하마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자 지구의 주요 통치 세력으로 남는 것이며 하마스는 이 보험카드가 없으면 목표 달성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휴전협상이 교착 상태인 첫 번째 이유는 하마스가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마스는 현재 몇 주째 이스라엘에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7일 공격의 배후는 이란이며 이란은 대리 세력을 이용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는 것이 이란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은 협상을 시작하려는 의지와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국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Korea's been playing responsible play in the past year, especially through its role in the UN Security Council.
한국의 중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국은 특히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에 대해 매우 강력한 규탄의 메시지를 표명했고 또 인질 석방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이며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국경에 위협 세력이 있기에 유사한 국방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정착 해법으로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두 국가 해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조건이 맞아야 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까?
Perhaps complain or criticize Israel for supposedly not accept. Has every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 불평하거나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측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마스와 같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는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스라엘 제거로 헌장에도 이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국가 해법은 누구와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평화를 외치는 노래를 들으며 평화적인 해법이 궁극적 해결책이라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죽음을 미화하고 상대방의 파괴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국가 해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 급진적인 요소가 제거되고 평화와 공존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자 전쟁 1년을 맞아 바락 샤인 주한 이스라엘 부대사로부터 이스라엘 현지 분위기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이어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전쟁 등에 대한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사이버 보안업체 시키로닉스는 북한 해킹 조직인 APT-37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새로운 사이버 공격을 펼치고 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PT-37은 심지어 캄보디아 등 북한의 동맹을 대상으로도 공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키로닉스에 따르면 APT-37은 한국 외에도 동남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공격을 감행해온 오랜 전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파워쉘을 기반으로 한 베일쉘이라는 은밀한 악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피해자를 공격하는데 주로 피싱 이메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피싱 이메일에는 악성 코드가 포함된 zip파일로 첨부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열면 악성 소프트웨어가 설치됩니다. 이번 공격의 주요 목표는 캄보디아로 보이지만 다른 동남아 국가로 확대될 수 있다고 시키로닉스는 밝혔습니다. 시키로닉스는 공격자들은 보안체계를 우회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신뢰받는 시스템 도구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이번 사이버 공격은 피싱 이메일을 통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메일을 통해 받은 파일 중에 발신자가 신뢰할 수 없을 경우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말라며 외부 링크를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zip 파일은 이번 공격에 활용된 주요 파일 형식이라면서 비밀번호로 보호된 zip 파일도 활용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평양북도 구성과 함남 함흥 쪽으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용현에는 바람이 종일 불겠고 청진과 장전은 오후에 바람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3도 사이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12도, 낮 최고 23도, 신의주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21도입니다. 황해남북도 바람 부는 용현은 오전에 맑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이 낍니다. 개성과 사리원의 아침 최저 12도, 낮에는 23도입니다. 자강도 중강은 맑겠고 강계와 희천은 구름 많고 강계는 오후에 맑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20도, 강계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21도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장전은 오후에 바람 불겠고 함흥은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0도, 함흥은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1도, 평강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21도입니다. 함경북도 청진과 선봉은 오전까지 맑겠고 청진은 오후에 구름 많고 바람도 불겠습니다. 김천은 종일 흐립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19도, 김천은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1도입니다. 양강도, 기산과 삼지연은 오전에 맑겠지만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날입니다. 기산의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19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15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먼바다만 오후에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1.5m까지 일겠고 서해는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앞바다는 0.5m, 먼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9365, 7465kHz로 주파수를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러시아를 지원하는 정규군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이 8일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의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북한군 장교와 병사의 사상자 발생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이 이날 언급한 북한군 사상자 발생 사건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 매체 크이유포스트의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숨진 러시아 측 인원 20여 명에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와는 별개로 북한군 병사 3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북한군 장교와 병사들은 러시아군의 훈련 시범을 참관 중이었다는 게시물이 러시아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정황과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났지만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사망한 소식이 전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별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을 러시아 전쟁 범죄의 공범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탄약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군인들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크이우 포스트의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허위정보대응센터 소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이 도네츠크 지역에 존재하는 것은 소규모 공병 인력과 관계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발렌코 소장은 이어서 이 지역의 북한군 존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들여온 대규모 탄약의 낮은 품질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북한군은 탄약 불량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하고 러시아군의 탄약 배치, 저장, 사용을 모니터하고 있다고 코발렌코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그유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포탄 500만 발과 화성 11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십 발의 저품질 문제는 많은 매체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헤즈볼라의 2인자인 나임 카셈이 8일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카셈은 이날 알 마나르 TV가 공개한 30분짜리 사전 녹화 연설에서 나비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이 진행 중인 대이스라엘 교전 중단 노력을 언급하면서 휴전 협상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거론해왔던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처음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카셈은 어쨌든 휴전 문제가 구체화되고 외교가 휴전을 달성할 수 있게 되면 다른 모든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한다면 전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앞서 레바논 남서부에서 새로운 지상작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은 이 작전과 함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에서 계속되고 있는 공습을 멈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카셈은 이번 연설에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은 누가 더 먼저 우느냐의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헤즈볼라는 먼저 울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타격에도 헤즈볼라의 군사적 능력은 손상되지 않았다며 조직 역량이 건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들을 공격해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으며 시간을 벌겠다고 말하고 우리의 군사적 능력은 괜찮다고 확신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8일 283억 달러를 조기 투입하는 내용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담당 부서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재 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 질출과 투자 계획에서 2천억 위안, 미화 약 283억 달러를 앞당겨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베트남의 정상들이 7일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를 공식 방문한 또럼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파리 시내 엘리지 궁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격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는 유럽연합 EU 소속 국가로는 처음으로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